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 마태복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다리는 큰 두 기둥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즉 그 기둥이란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한 복음에 경청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에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앞서서 27장을 보았는데 우리는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8장에서는 그분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필수적인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죄로 삼은 바 되셨습니다. 복음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부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들 지도자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기성경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음서 저자도 부활에 관계된 상세한 일들을 완전히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 각자는 성령께서 의도하셨던 그 목적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입니다. 사복음서는 복합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나타내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상충이나 또는 모순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사건의 나열과 관련하여서 그 스코필드 관주 성경 보시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주석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복음에 나타난 사건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하는 건데요. 세 여인 곧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는 향유를 간직한 다른 여인들을 데리고 무덤으로 출발합니다. 세 여인은 돌이 굴려진 것을 발견하며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알리려 이제 뛰어가게 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마리아는 무덤 가까이에 접근해서 주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향유를 가지고 따라오는 다른 여인들을 만나러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여 무덤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명하시자 거기를 떠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사이에 향유를 가진 여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돌아오다가 두 천사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제자들을 찾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는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는 천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무덤으로부터 돌아오는 여인들에게 그 다음에는 아마도 오후에 베드로에게 또한 밤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끝으로는 도마를 제외한 한 사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일 동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을 때 사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가장 먼저 디베리아 호수 곁에 일곱 사람들에게, 그 후로는 어떤 산에서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 주님은 야고보에게와 열한 제자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또한 주님은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다메섹 가까이에서와 성전에서, 스데반에게는 예루살렘 밖에서, 그리고 요한에게는 밧모섬에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극적임의 세상을 놀라게 할 사건인 부활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사는 트럼펫에 팡파르가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분은 한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한 왕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왕으로 죽으셨고 죽은 자로부터 한 왕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마태는 지진과 천사의 강림과 돌이 굴려진 것과 파수꾼이 놀란 것과 종교 관원들이 빈 무덤의 사실을 덮어 감추려고 애쓴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시면 참 좋은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의 의도를 나타내는 고요함과 가라앉은 어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른 아침에 적막함 가운데 등장했고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는 어두컴컴한 노상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소도 알려지지 않은 어느 방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누가가 인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마태는 그분의 왕적인 직분 안에서 그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복음서는 다른 두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빈틈없는 기록이지만 그것들은 네 가지 서로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 보죠. 본문으로 28장 1절입니다. 안식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다른 복음서 기록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발을 향기로운 향유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 다른 마리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그녀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로 가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분은 돌이 굴려진 것과는 상관없이 부활하시면 그곳을 나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몸이 되었습니다. 무덤은 그분을 꺼내가도록 열린 것이 아니라 그들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3절을 봐보세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식어늘 그랬습니다. 본문의 천사에 관한 외견상의 묘사는 상당히 특이한 것인데 그러한 기록은 아주 드뭅니다. 이 외에도 다니엘서 10장 6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28장 4절에서는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보초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된 것은 저들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천사 앞에서 너무도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무서워 말라라고 한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에 접근할 때가 되면 언제나 이 같은 말로써 마음을 진정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천사는 6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신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돌이 굴려지기 이전에 무덤을 떠나가셨던 거죠. 나중에 그분은 문이 잠긴 방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영화롭게 된 예수님의 몸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가진 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몸이 되셨던 거죠. 28장 7절을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의 알림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졌을 것입니다. 와서 봐라 그리고 빨리 가서 말하라 등으로 아마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으로 이런 사실을 증거하려면 우선 그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장사되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빨리 가서 말을 해야 합니다. 빨리 가서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학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가야만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가야 하고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예,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오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사실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요한복음 20장 17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나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서는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예수께서 그분의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것과 하늘의 지성소에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보이신 이 두 가지 사실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은 갈릴리에서 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11절로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여기를 파수를 맡았던 그 군병들은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고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무덤을 떠나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돌이 굴려진 후에 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체가 거기에 없었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습니다. 마치 동화와 같은 이 알 수 없는 사건이 그들을 몹시 두렵고 떨게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냥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한 군사, 특별히 로마의 한 군사에게 어떤 지역을 지키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것을 지키고 아무의 침입도 허락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지키도록 명령받은 그들을 그것을 가지고 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명령한 상관에게 보고할 때 제가 졸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 지키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릴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내가 사형에 처형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니까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뇌물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교묘히 변명하여 조작하려는 1세기의 알리바이였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그러한 불신앙은 이제껏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속임수가 아무리 팔을 친다 하더라도 권위 있는 성경의 기록을 반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소위 지상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이 지상명령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양자 모두가 극단에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에 의해 기록된 대로 제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명령은 논쟁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지상명령이 단지 교회에만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다른 극단적인 한쪽의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시대에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으며 그것은 교회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이 두 부류가 모두 다 오류에 빠져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마태복음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지상 명령은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이 지상명령을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지상명령과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고찰해야 할 것입니다. 뭐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6, 17절을 보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참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주님께 경배했지만 어떤 사람은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중간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분명히 우리의 왕이심을 경배하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부활하신 건 거짓말이야? 그건 진짜 누가 훔쳐간 거야? 이쪽에 속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이때 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물세례가 처음부터 교회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세례를 베풀도록 보냄받지 않았던 바울까지도 초기에는 교회에서 이런 의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신성의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장 끝절 20절을 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사역의 일부라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복음서에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을 참고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날까지 줄곧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와 이렇게 줄곧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이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지상명령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는 크게 생략된 것을 고찰하게 됩니다. 조금만 고찰하고 이 마태복음 강해는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무엇이 생략된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왕으로서 이 세상에 계속 계실 것이며 또한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왕은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한 왕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한 왕으로 또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왕으로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도 오늘 주님께 경배해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저와 함께 그 영원한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출애굽기 성경으로 모시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32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